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NCG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행을 위해 한국의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진 않았겠지만 핵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기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 행사는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부부를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맞이하며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올해 두 나라는 동맹 70주년을 맞았다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절대 깨질 수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두 나라와 양국 국민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을 비판한 타이완 출판사의 발행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주펑옌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구사프레스 리엔허 발행인 체포설에 대한 질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안보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주 대변인은 리 발행인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기관들이 그의 정당한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발행인은 중국 랴오닝성 태생으로 이후 타이완으로 이주한 뒤 구사프레스를 설립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들을 출판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리 발행인은 푸차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타이완 귀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26일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에서의 잠재적 도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분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이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 동안 잔치, 기근 주기를 겪어온 우리 산업 기반을 성장시키고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힉스 부장관은 많은 미국 내 방산업체들이 미국 정부가 향후 1, 2년 안에 그들로부터 군수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생산량 증대를 머뭇거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5일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생물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니마 사이드 아비드 WHO 수단 주재대표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중 어느 한쪽이 수도 하르툼 중심부의 국립공중보건연구소를 장악했다며 이들이 연구소 내 기술자를 모두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비드 대표는 연구소 실험실 안에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병원체가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실험실에는 홍역과 콜레라 병원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핵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우주탐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핵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 행사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백악관에서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이 26일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철통 같다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뻔뻔한 제재 위반의 직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한 정상회담은 소수의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16분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7분간 진행된 행사는 양국 국가 연주와 21발의 예포 발사, 미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에서 철통 같은 동맹을 축하하고 우리의 깊은 우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축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자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교민 등 6,848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재하는 공식 만찬 행사에 참석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에겐 직접 훈장을 친수하며 수많은 미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경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나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한 정상 부부는 기념비 앞 헌화대에서 약 3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한 뒤 구령에 맞춰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후 화환에 손을 얹으며 헌화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헌화대 앞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행사장에는 진혼곡이 연주됐습니다. 이후 미한 정상 부부는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병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7월 제막한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로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기념 공원에는 한국전쟁 참전장병인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도 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악수를 청했으며 양국 대통령 부인은 유족의 손을 잡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국빈 방문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제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21만 명 이상의 군인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날 참배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립묘지에는 미군 의장대 90여 명과 군악대 50여 명이 도열했으며 인근에선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묘지 측에 한국전 참전 영웅을 기리는 기념패를 증정했으며 기념패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인이 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인물입니다. 또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그 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했으며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희생을 막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잊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찬에는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과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차장,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 존 틸럴리 전 사령관 등 전 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도 자리했습니다.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환 한국해군 대령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 7중대를 이끌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 천안함 승조원인 전주영 예비역 해군 병장,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부상장병인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와 김정원 중사, K9 자주포 폭발 부상장병인 이찬호 예비역 육군 병장 등 한국군 장병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3일차인 26일에는 공식 환영 행사와 미한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우주탐사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미한 첨단산업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미한 동맹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동맹의 한 요소인 우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날 미한 양국이 우주탐사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에 앞서 나사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탐사 및 과학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에 서명하고 우주통신과 항해,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우주탐험 등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n our last meeting together, Mr. President, we agreed that we would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space. And to that end, earlier today,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주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오늘 양국 정부가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고다드 센터에서는 윤 대통령과 특히 우주탐사 협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공동 연구는 물론 인적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의 서명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해 2020년 10월 시작된 아르테미스 협정에 한국은 2021년 5월 서명해 10번째 참여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사 방문에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첨단산업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170여 기업이 참여해 미래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제 두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협력이 반도체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양자, 소형 모듈 원자로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아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양국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다며 두 나라 모두 기술 수준이 높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경험에 협력을 키웠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양국 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별도로 미한 양국 주요 기업 총수 3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려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날 한미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전날 25억 달러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투자에 이어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의 기밀 문건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국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한국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숙고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과의 삼국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한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공동전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고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미한 양국 간 경제적 마찰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관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불신은 여전히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영국 담배 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인정하고 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또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 BATMS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됐고 거래 금액만 약 4억 1,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BAT와 BATMS를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확보한 기소장에는 BAT와 BATMS의 위법 행위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북한의 합작회사와 이 회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 기타 여러 회사를 통해 북한과 담배 등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등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여러 회사를 동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합작회사와 별도의 관리법인 등이 BAT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게 미국 검찰의 설명입니다. BAT는 지난 2005년 북한에서 비밀리에 담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07년 북한 정권과 합작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AT의 자회사인 BATMS가 이후에도 합작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북한에서 BAT 제품의 유통을 담당한 익명의 기업을 위장회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중국계 위장회사와도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달러가 사용된 만큼 미국 은행 등도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 대상 은행과 연루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BAT와 BATMS에는 은행 사기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대북 제재 위반 등 총 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 경제 권한법과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선광선은행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과의 어떤 거래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BAT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담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지사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BAT는 과거에도 북한에서 담배 공장을 가동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BAT가 같은 혐의를 이유로 5억 861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AT의 벌금 약 6억 2,900만 달러 중 약 5억 달러는 해외자산통제실과의 합의에 따라 책정된 액수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BA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해외자산통제실에 총 6억 3,524만 달러와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BAT는 법무부의 형사기소와 해외자산통제실의 민사상 피소를 모두 면하게 됐습니다. 북한과의 담배 거래에 연루된 기업이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일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GPI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PI는 2017년 태국과 홍콩에 중개인을 내세운 북한에 7만 킬로그램이 넘는 양의 담배를 수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최종 목적지를 숨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21년엔 북한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가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대북 담배 수출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500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국적자와 중국인 등 3명이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은행원 심현섭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거밍, 한린인이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한 혐의 등으로 최근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현섭 등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소유 기업의 입담배 구매 관련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회사와 허위 서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 금융기관이 약 7,400만 달러, 총 310건에 달하는 담배 관련 거래를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범죄가 없었다면 모두 동결되거나 차단됐을 액수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거래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북한과 특정 국가의 담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과의 어떤 거래든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면 이는 다수의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심현섭 등은 미국 법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만큼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심현섭과 칭거밍, 한린인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부가 심현섭에 대해 약 500만 달러, 칭거밍과 한린인에 대해 각각 5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사회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 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집중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선박관 환적과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을 특정한 정보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 씨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 달러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한국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존 호근 상원 의원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안보 및 경제 관계 구축이 미국과 역내 전역의 분쟁을 억제하고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방문하고 돌아온 호근 의원은 21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갖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안보 및 경제관계 구축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프로그램부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적지 않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분 의원은 첫째로 우리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체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이것은 우리의 70년 동맹을 심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우리는 한국, 일본,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또 우리는 양자동맹 체계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접촉하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한 기회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빈 의원은 이번 순방은 우리의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군사 협력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는 나의 믿음을 강화했다며 우리는 동아시아 우방국들과 강력한 경제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역내 강력한 경제관계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에너지와 식량 공급과 관련해 무역과 경제 회복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6일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한 F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긍정적인 전향적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우리는 공동의 역내 및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3자적으로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다며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이 제재한 북한인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두 나라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북한이 탈취한 불법 사이버 수익금을 세탁한 개인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우 후이후이와 중국계 영국인 청홍만, 북한인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은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로 활동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훔친 수백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화폐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이 미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환전을 도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9월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우 후이후이와 청홍만이 대통령 행정명령 137-222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37-222호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을 대리해 영리 활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심현섭은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심연섭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급여 수천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확보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은 뒤 이를 심연섭에게 보내고 심연섭은 이후 우 후이후이와 청흥만 등 장외거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가상화폐를 일반화폐로 환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IT 노동자가 자신의 국적 등 주요 신원 정보를 숨긴 채 미국 회사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연섭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의거해 이날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한편 이날 미국 법무부는 이날 재무부의 조치와 별도로 심연섭과 우 후이후이, 정홍만에 대한 미 대배심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39세 북한 국적자 심연섭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브로커인 중국인 우 후이후이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계 영국인 청홍만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함께 도난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홍콩 소재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연섭이 해당 거래를 지시할 때 미국 달러가 이용됐다면서 이들에게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심연섭과 여러 북한 IT 노동자가 허위 신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 후이후이도 면허 없이 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대배심에 기소됐는데 우 후이후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500건, 총 8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수행해왔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국적자 심연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연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유력한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점으로 꼽혔던 조선인민혁명군, 일명 항일빨치산 창건일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적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미한 정상회담 이후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북한의 위성발사가 임박했고 조선인민혁명군, 즉 항일 빨치산 창건일인 25일 위성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창건일 다음 날인 26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과시와 함께 미한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창건일 위성발사 카드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90주년을 맞은 항일 빨치산 창건일을 계기로 심야에 열병식을 열어 자신들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고 지난달 16일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당국자는 지난해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때는 열병식을 하는 등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평가할 만한 계획이나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언급했지만 발사와 위성의 궤도 안착, 지상과의 교신 시스템 등 재반 기술 조건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정확한데 재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은 광명성보다는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발사체 자체도 크고 뭐 위성에 탑재되는 부분도 이제 커가지고 발사 준비는 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수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이 확장, 개축과 현대화를 지시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준비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도 발사가 조기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가 정당한 권리이자 우주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때마다 관련 국제기구들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정찰 위성을 쏘려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소 한두 주 정도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4월 중 발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으로 위성이든 체로 개발하니까 검증을 하고 발사체도 조립해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실패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후반기에 하는 게 맞다. 다만 북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상반기에도 가능한데 4월은 아닐 거고 빠르면 6월 정도일 거다.
하지만 북한이 기술적 문제보다는 대내외 정치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사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서 미한 정상이 26일 회담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그 결과를 보고 정찰위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이달 말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통해 최종 준비 완료 보고를 받고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쏜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격앙된 한미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의 국내외적 여론이 형성이 될 거예요. 북한은 아마 이제 그런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여론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한미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이런 방식으로 정찰위성을 메시지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군 정찰위성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시한 실질적인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완성시키는 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첫 군 정찰위성 발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될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 과시 차원에서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위성 개발, 그 다음에 발사체 개발의 정도를 보았을 때는 최소한 수백 킬로그램대의 정찰 위성을 쏘아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진 것을 일단 보아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발사는 시기의 판단, 그 다음에 그 시기의 판단은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직후인 25일 ICBM을 쏘며 무력 시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지만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 0.5에서 1.5m를 기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21도, 안주 아침 최저 7도, 낮 17도, 남포 아침 최저 6도, 낮 20도, 양덕 아침 2도, 낮 19도, 신의주 아침 8도, 낮 14도, 구성 아침 6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11도, 강계 아침 2도, 낮 14도, 희천 아침 4도, 낮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저 아침 6도, 낮 15도, 용현 아침 3도, 낮 18도, 개성 아침 5도, 낮 17도, 사리원 아침 5도 낮 19도, 신계 아침 4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19도, 신포 아침 5도 낮 17도, 장전 아침 8도 낮 15도, 평강 아침 4도 낮 1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청진 아침 4도 낮 15도, 김책 아침 4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김영관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삼전 아침 영하 4도 낮 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동해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 북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you may think, think, think about what you're trying to do to me. Yeah, think, think, think. Let your mind or let yourself be free.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핀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4주년인 2023년 4월 4일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의 이유 없이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는 이웃 국가인 스웨덴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군사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핀란드의 가입을 공식화하는 문서를 받으면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는 이것이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또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핀란드의 가입이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것 중 하나라며 핀란드를 나토의 31번째 동맹국으로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잔인한 침략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는 유럽과 나토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틀렸다며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매우 유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와 헝가리에게 스웨덴에 대한 나토 비준 절차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70년 이상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함께 우리의 새로운 동맹 핀란드에 의해 강화된 대서양 안보를 계속 지키고 나토 영토를 방어하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처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동네.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right.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Bye-bye.
들리는 영화관 영화동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NCG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행을 위해 한국의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진 않겠지만 핵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기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26일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에서의 잠재적 도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분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이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 동안 잔치 기근 주기를 겪어온 우리 산업 기반을 성장시키고 연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헥스 부장관은 많은 미국 내 방산업체들이 미국 정부가 향후 1, 2년 안에 그들로부터 군수품 수입을, 구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생산량 증대를 머뭇거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체 비축량이 고갈된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을 비판한 타이완 출판사의 발행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주펑옌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구 사프레스 리엔허 발행인 체포설에 대한 질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안보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주 대변인은 리 발행인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기관들이 그의 정당한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발행인은 중국 랴오닝성 태생으로 이후 타이완으로 이주한 뒤 구사프레스를 설립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들을 출판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리 발행인은 푸차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타이완 귀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추타이선 타이완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리바이링행인 체포에 대해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고 탄압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원거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및 미국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FBI 관리가 25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FBI 법률 담당 연락관으로 근무했던 알렉스 코브자네츠 FBI 특수요원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투 현장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마을들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브자네츠 씨는 자료 수집과 분석, 처리는 FBI가 경험을 갖고 있는 일이라며 해당 작업에는 휴대전화 정보 조사와 DNA 시료의 법의학적 분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력해 획득한 가입자 정보와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협력은 러시아에 대항한 사이버 전선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3대가 발트해 상공에 출연했다고 독일 공군이 25일 밝혔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독일과 영국 측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수호위 27 전투기 2대와 일류신 20 정찰기 1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들은 통신용 송수신 장치를 끈 채 비행했으며 발트해 상공에서 이들 군용기들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날개에 러시아 군을 상징하는 붉은 별 마크가 찍힌 군용기 등 모습 등 비행 당시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발트해는 러시아뿐 아니라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